시간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절 말씀입니다. 1078쪽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7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7절 17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26쪽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잘 살고 싶은 욕망은 큰데 비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 제가 안부 전화를 할 때 잘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잘 사는 것은 아마도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넘어서서 자신이 하는 그런 모든 일과 자신의 모든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잘 사는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어떻게 잘 살고 계십니까? 제가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요, 보편적으로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그런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하지만, 예, 제가 참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라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사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과 일에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드문 것입니다. 혹 모든 면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거나 돌발적인 어떤 이유들을 통해서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일시적으로 깨어져 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기쁨과 슬픔은 순식간에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과 좌절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삶과 마지막을 생각할 때 인생은 비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날의 시간은 다 어느새 지나가고 하얀 백발이 되어서 자식들의 수발을 받으면서 목숨을 근근히 이어가는 노인들의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죽을 날만 바라보는 환자들, 한순간의 실수로 철장에 묵혀서 갇혀 지내는 그런 사람들, 정신병원을 자기 집처럼 여기면서 나갈 날을 기대하지도 못한 채 그런 곳에 갇혀 지내는 사람들, 사지 멀쩡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받은 그 조그만 몇 푼의 돈으로 주림 배를 채우고 쓰러져 자는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지 멀쩡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미래에 대한 막연한 염려와 질병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천재 지변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보험산업인데요. 이 보험산업이 뜨고 있다는 이 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여도 가족 간의 관계 어려움이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의 어려움이든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무지 풀 수 없는 그런 각종 문제 상황 앞에서 인생들은 몸부림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처해 있는 현 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직면하게 될 때 대개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이 최대 무기로 여기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지요.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바대로 늘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최대의 무기라 여기는 과학으로 인류가 풀 수 있는, 인류가 부딪힌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풀지 못하는 문제 앞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리게 되면 이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이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 합리적인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일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래전부터 온 인류가 써왔던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주술적인 행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풀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화성에까지 우주선을 쏘아대는 이런 21세기에도 주술 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는 것, 이 현대사회의 철학관이 융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과학자들도 우주선을 쏘아올리게 될 때 고사를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도 부탁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합리주의적인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 일이 여의치 않게 되어지면 합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신비주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서양 사람들 중에 동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요. 서양 사람 하면 되게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선불교라든지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의치 않지요. 어제 중앙일보에 중국 8의 괴신 괴담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숫자 8은 돈을 번다라고 하는 이 파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비슷해서 이 파라고 하는 발음인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팔자를 매우 좋아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에도 팔자가 들어있는 자동차 번호판은 가격이 매우 뛴다 그러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잡을 때는 항상 이 팔이 들어가는 그 날짜에 결혼식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대로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언제 열리죠? 8월 8일 오후 8시 8분에 열립니다. 그런데 요즘 중국인들이 이 숫자 8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바대로 올해 초 중국 남부 지역에 교통대란과 큰 재앙을 가져왔던 이 폭설 사태가 언제 일어났냐면 1월 25일이었습니다. 이 숫자를 합치면 몇이죠? 8입니다. 티벳 사태가 일어난 날이 4월 13일입니다. 합치면 8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수천 대지진 언제 일어났습니까? 5월 10일 숫자 8입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앞으로 8로 합쳐지는 숫자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경계감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합리주의와 신비주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배운 정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가 관계없이 처음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반드시 미신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사이에서 방황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방황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 헛된 우상으로부터 그 헛된 미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못 믿을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의 이성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나 사람이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문제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셨죠. 이번 정권 때도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명박 정권이 출범할 때는 상당한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언제든지 항상 그 지지율은 가라앉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대감이 결국은 실패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지도자 역시 문제 많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우시다면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모순투성이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광과 수치와 존엄과 부패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인간은 때로 짐승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사랑하고 예배하기도 하지만 증오하고 탐내고 살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돕기 위해서 병원도 짓기도 하고 또 지혜를 추구하기 위해서 대학도 건설하기도 하지만 고문실과 포로수용소와 핵무기 창고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엊그제 119 구조대원들이 중국으로 출발하기도 하지만 테러단을 조직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모순투성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역설적 존재입니다. 고결하면서도 저차원적이고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입니다. 도덕적이면서 비도덕적이고 창조적이면서 동시에 파괴적입니다. 사랑은 동시에 이기적이고 하나님과 같으면서도 짐승과도 같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정작 자신의 사업터에서는 거짓말이 사업의 수단으로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팔면 몇 푼 안 남습니다. 미치고 팝니다. 실제로 미치고 파는 게 아니지요. 적당한 거짓말쯤은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모순투성입니다. 이런 인생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제도인 민주주의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인간을 존중하지요. 그래서 인간을 매우 존중하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에 인간을 반드시 참여시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인간의 부패 또한 인정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대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철저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권력을 분산시켜서 통치자들의 권력의 독점을 막는 방법, 그 최선의 제도가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정의로울 수 있는 인간의 능력 때문에 민주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려는 인간의 경향 때문에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 인간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이 힘드십니까? 왜 힘들지요? 왜 힘듭니까? 왜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자신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이런 부패한 죄성보다 자연 재해가 더 큰 피해를 준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쓰나미로, 사이클론으로, 이번에 수천성의 대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의 희생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죽은 사람보다 전쟁이나 학살과 살인으로 죽은 사람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들 수천성의 대지진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그러지요? 신문을 읽어보셨습니까?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미 수년 전에 경고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중국에서 지금 세계 최대의 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경고했는가 하면 그렇게 댐을 만들면 그 많은 물 무게를 집안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지진은 자연재해과 동시에 인재인 것입니다.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도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세계 제1, 2차 대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6.25 사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히틀러가 200만이나 되는 유대인을 죽인 일이나 캄보디아 공산정권의 지도자였던 폴포트가 수십만 명의 양민을 학살한 그런 일들, 아프리카 종족 간의 분쟁들, 난징 대학살, 제주 4.3 사건 등등 살인과 폭력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것입니다. 2003년에 수단의 다르푸르에서 발생했던 대학살, 20만 명이 학살되고 22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는데 2001년자 사설에 뭐라고 칼럼을 썼는가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왜 이런 종족 분쟁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구온난화로 물이 부족하자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민족 분쟁이 일어나서 20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치고 난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20세기가 가장 피를 많이 흘린 세기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이처럼 율배반적이고 모순 존재가 되었습니까? 왜 인간은 수준 낮은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문명은 발전하는데 왜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왜 소득 수준은 높아만 가는데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두움이 가득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먹고 살 게 없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행복지수가 소말리아 사람들, 저 어리고 힘든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인간의 죄된 부패성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육학자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흰 도화지와도 같다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이 흰 도화지와 같습니까? 선생님들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쳐보시면 어린아이의 마음이 흰 도화지와 같습니까?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했다는 소식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중학생들이 포주가 되어서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위기 상황에 처하면 뻔뻔스럽게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녀를 여러분들 품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세상에서 행해지는 각종 악들과 고통과 불행들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스니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스니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무선 인터넷과 안테나를 이용해가지고 인천의 상호저축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 그 본전 앞에 차를 들이대고 해커들이 컴퓨터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그 기밀들을 다 빼내고 전화로 협박해서 얼마 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협박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년 전에는 고객 예금의 그 예탁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잡힌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인간의 죄성은 언제나 이런 인간의 죄성을 막을 수 있는 제재 장치를 늘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의 발전사는 인간의 죄성이 빚어낸 어떤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 친구가 시간제 교사를 했는데요. 지난 동안에 제 아내가 그 친구를 만나고 와가지고 저희 교회도 뭐 교사들이 있지만 교사들 중에 되어먹지 않은 교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늘 밤에 모여서 술이나 먹고 폭화나 치고 노름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늘 시간제 교사한테 내 어젯밤에 술 많이 먹었는데 당신이 좀 이 선생이 좀 해달라고 아침에는 그럴듯하게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중에 밤에는 술로 노름으로 나를 지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판사라 검사라면서 밤에는 술 주둔꾼으로 자신의 권력을 등에 업고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검사 얘기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조금이라도 오염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음식을 가리면서 먹지요. 요즘에는 탄 음식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비방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 무엇 탓을 돌립니까? 경험론자들과 환경론자들은 무슨 탓을 돌린가 하면 자라난 환경, 내 부모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비극적인 시대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남의 탓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들 비판 듣기 좋아합니까? 싫어하시죠?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비판을 듣기를 매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심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죄를 지었던 사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큰 죄를 지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위로하면 됩니까? 당신의 마음은 괜찮은데 당신이 자라난 환경과 그 주변 여건이 당신을 이 모양 이 징으로 만들었으니 너는 잘못이 없다고 남을 탓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너든 나든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데 왜 자꾸 환경을 탓하십니까?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십니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꼭 빼닮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었죠. 하나님께서 불러내심으로 나왔습니다. 뭐라고 핑계했습니까? 아담이 뭐라고 핑계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해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 아내가 그랬습니다 라고 하면 뭐 어디가 더 납니까? 불평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 당신이 나는 가만인데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 만들어 놓은 그 여자 그가 나를 꾀어가지고 나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와에게 물으니 하와가 뭐라 그래요? 뱀이 그렇다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항상 남이 잘못했다고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것이죠. 과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요가나 명상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점심시간이 되면 요가원, 명상원에 발 디딜 틈이 없다고 그러죠. 대도시, 그 시내 중심지. 그리고 요즘에 또 신마르크스 주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대 권력 압제자를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공산주의 낙원이 건설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어리고 힘들면 점을 쳐보기도 하고 애군을 피하기 위해서 손 없는 날에 이사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삶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약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신경정신과에 가면 절대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처음 온 환자들은 상담하면서 좀 들어주지만 그 다음부터는 약물치료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대로 사람의 기능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보내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오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바대로 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인간의 죄 문제와 이런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시간을 기점으로 삼아서 어떻게 세계를 구분합니까? AD와 BC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이 2008년도인데 실제로 지구의 역사가 2008년이 되어서가 2008년이 아니죠. 언제 시작된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BC와 AD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면에서 역사적 종교입니다. 그리스 신화처럼 꾸며낸 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사건은 초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들어오신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고치시기 위해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 이 방법 이외에 인간의 마음이 고쳐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부처가 되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부처가 따로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열심히 마음에 수련을 닦고 닦으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그러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지요? 인간은 절대로 예수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의 부패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로서는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 사람다운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핵심 중에 핵심은 이유주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은 자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기의 관점으로 문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서 객관적 시각으로 이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면 왜 거기에 판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왜 중개인이 들어가야 돼요? 네가 내가 도장찍었으면 됐지 왜 공정을 부탁합니까?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거지요. 참 인간다운 인간, 믿을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살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 부모 역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참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부모를 통해서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진정한 인간,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한번 되어보라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인간의 모습,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빚으실 때 기대하셨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그런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는 지금도 칭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성인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만을 보여주지 않고 우리의 인간이 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여기에 그 문제 해결의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교도소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재범 삼범이 생길까요? 학교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고등교육을 배운 사람이 또 죄를 짓습니까? 부모의 인정에 호소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부모를 찔러 죽입니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런 인간의 마음의 문제, 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에 빠져드는 것, 끊임없이 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긴 하지만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에 있어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국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죄와 죽음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은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사람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리를 거스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가야 됩니다. 제가 그제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느껴야 될 그 마음의 그 고통이 뭔지를 내가 미리 깨달았다고 얼마나 절망스러웠는지, 얼마나 참 울고 통곡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떠나보내셔야 되고 결국은 여러분들도 떠나가셔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마지막 단 한 사람조차 쓰러 넘어지는 것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연극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인간이 죽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울어야 됩니까? 이런 죽음은 가벼운 죽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런 죽음을 당한 사람에게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그 두 번째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리켜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요,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학에 보면 항상 천국과 지옥이 등장해요.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곳이요,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고통을 당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길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을 믿으시죠? 절친한 친구를 믿으시죠? 그런 믿음으로, 아니 그 더 이상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길, 바로 그 길이 이런 모든 인간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일률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실제로 그가 길이든지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왜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기독교는 인류 3분의 1이 따르는 그런 종교입니다. 왜 3분의 1이 동참하는 길에 여러분들 동참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평소에 어렵고 힘들면 먹지 않았던 음식도 몸이 아프면 뭐도 먹습니까? 군뱅이도 먹는다 그러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오줌이 좋다고 요요법이라 그래가지고 실은 그 오줌을 받아 마시는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처해지면 이런 일들까지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못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친구보다 못합니까? 평소에는 어디 가서 이거 한번 믿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지면 믿어봐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홍권사님도 허리 디스크를 앓으셨는데 안장로님 다니시는 직장에 있는 한 분이 어떤 그 천안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미술 강사인데 이분이 운동을 가르쳐주는데 그러면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영동세브란서에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디 한번 그저 미쳐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갔는데 운동으로 고치신 거죠. 이렇게 사람이 전해주는 말도 듣는데 왜 사람보다 더 낫고 사실은 낫다는 말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거는 너무나 크신 분이죠. 왜 그분의 말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이것이 고등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취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이것이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장한 여러분들이 택해야 될 그런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요?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지면 그 허망한 우상을,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인지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 무슨 허무맹랑한 소리인가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사기꾼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사람은 음식이 자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알지 못한 채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그 영양이 들어가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시고도 먹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인간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 어떤 작용을 가지고 있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처음에 믿을 수 있습니다.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그 모든 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종교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리고 창시자들의 가르침에 주로 관심을 돌립니다. 물론 뭐 기독교도 주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돌리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유달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여러분들 전기를 읽어보시면,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킹 목사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그 사람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분량을 한 9% 정도밖에 할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상하지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한 일주일 동안에,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동안의 행적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33%를, 마가는 37%, 누가는 25%, 요한은 무려 42% 반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모든 지면을 거기에다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우리에게 이해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죽음은 애도할 만한 성격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애도할 만한 그런 성격의 것인 죽음을 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라틴어로 크룩스입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의 중대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크루셜이죠. 십자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강조하는가?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몇 주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징표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징표로 반지를 끼워주죠. 마치 그 반지와 같은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뭐길래 그런데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요,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면 십자가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 안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형태인지 사람을 바꾸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맨발 할아버지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믿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선조들로부터 받았던 그 땅들,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그 땅들을 소작인들에게 전부 다 나눠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알면,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이 고쳐지게 되어지고 이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돌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 앉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삶의 자세와 태도와 동기가 바뀌게 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이타주의적인 남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교도들, 미국으로 건너갔던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갔던 17세기, 18세기 청교도들, 이 이루었던 그런 도시, 그들이 표상했던 그런 도시가 뭐냐? 언덕 위의 도시라는 거죠. 언덕 위의 도시가 뭡니까? 이런 인간의 모든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서 감옥에, 교도소에 죄수 하나가 없는, 그래서 흰 깃발이 휘날리는 그런 도시를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몇십 년 동안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물론 시대는 점점 타락해서 계속해서 교도소는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제가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이유 없이 믿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복음의 내용을 아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것은 미신과도 같은 하나의 어떤 믿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 이전의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일단의 광신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는 역사인 것이요,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가 한 3주 정도 복음의 원리들을,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화론을 신앙처럼 믿으시는 분이 계시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을 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간의 마음의 문제가 이토록 심각하고 이처럼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도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저런 미신적 수단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적인 그런 가운데서 방황하지 마시고 십자의 능력을 붙들어 보십시오. 믿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잘 살고 싶은 욕망은 있으나 잘 사는 방법이 없고 잘 살아낼 능력과 실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약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일단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였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고쳐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합리주의와 신비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복음의 기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복음의 말씀을 못 믿을 말씀으로 이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얼마든지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번 전도 기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 과연 이 말씀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할지언정 미리부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의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인류의 3분의 1이 걷고 있는 그 길에 동참하는 그런 현명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요 진지한 이야기를 들어볼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나마 뭐 아침마당에서 세상이 유명하다는 그런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자녀 양육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뭐 그런 강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 인간의 이 문제, 이 인간의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들어볼 그런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몇 주 동안 사실은 더 많은 시간들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한 3주 정도 이 복음의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복음의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는데 꼭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에도 나오시고 그렇게 꼭 나오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좀 들어볼 그런 기회가 없는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거 정말 다 이 허망한 이야기고 이거 정말 못 믿을 그런 이야기라고 판단이 드시면 그때 어쩔 수 없지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믿게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구속력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도망친 사람 잡아오듯이 뭐 이렇게 잡아와서 여러분들을 여기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에게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의 내용을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고 다시는 인생을 고민하고 그 인생의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더 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꼭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제가 이 세상 창조주의 작품인가 진화의 산물인가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또 그 다음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잉글리시 선데이 스쿨 오후 2시에서 30분 앞당겨서 1시 반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성부가 계속되는데요 수요일 오전 10시에 모입니다. 이번에는 교육관에서 모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당 권사님이 미국으로 한 10일 이렇게 갔다 오시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 기본 진리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나와 보십시오.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동연합 구역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있고 구역자 인도자님들은 30분 당겨서 10시 반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여러분들이 좀 집에서 쓰다 남은 물건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쓸 수 있지만 나누고 싶은 물건들 가지고 오시면 함께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수요예배나 또 금요 우리 여성도 연합 구역 모임 때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천성 지진 긴급 구제연금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그 한 집사님이 그쪽 지역의 이랜드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스승의 날에 뭐 고맙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도 수백 명이 죽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그 시체가 그냥 어떻게 처리를 못하잖아요. 신원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쌓여 있는데 뭐 정말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요. 제가 엊그제는 저희 교회가 돕는 그 기아 대책기구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항생제 3일분에 3,600원입니다. 이거 먹으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3,600원. 그 다음에 담요 한 장. 지금 여진이 있어서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다 거래해서 잡니다. 덮을 담요 한 장이 10,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 이 상처를 싸맬 드레싱 키트가 없습니다. 이거 싸매는 그런 이 드레싱 키트를 사는데 3만 7천 원이고, 그 다음에 4인 가족이 3일 동안 먹을 식량이 6만 얼마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중에 조금이라도 유효한 것, 남아있는 것이 있으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번에 한번 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승수 목사님이 지난 화요일 날 부영 아파트 4단지로, 7단지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수환 전도사님 사시는 바로 그 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황남 권사님이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시고 다음 주일에 이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달의 독서,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이달의 도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미국 서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데요, 삶의 의미와 목적,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으시면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가실 때 이름과 이름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가능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에서 조그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를 준비했는데 차와 여러분들이 가지 마시고 함께 2층으로, 저희 교회가 2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층이 있는가 아마 의아해하시겠지만 뒷문으로 들어가시면 한 20평이 되는 그런 공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좀 담소도 나누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교제도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권에서 이번에 한 번만 나와줄게 해서 아마 오신 분들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게 이제 오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구걸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니까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복음의 그 내용을 다 한번 들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예. 제가 보험 기도로 오늘 하지 않았는데 제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 205장 찬송하시고 보험 기도하겠습니다. 205장 찬송.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살 수 있는 길을 아무리 찾고 찾아도 결국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는 인생인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어서 결국은 다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바로 저희 인생들이기에 때로 우리의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종국을 생각하면 언젠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깨어지는 그런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밖에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저희가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